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제 10장 나누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저는 항상 집 위에서 전파되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라디오, 이 극동방송과 같은 이런 전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지붕에다 안테나를 설치하면 아무리 난청이 되는 방송국이라도 잡을 수가 있죠. 종종 북한 땅에서 이 매기 성경 강해를 듣고 또 조선족들이 이 매기 성경 강해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편지를 또 엽서를 보낸다는 말씀을 우리 담당 피디로부터 듣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을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크로멜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되었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크로멜은 대답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서는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참 멋진 말이에요.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도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작은 참새라 할지라도 친히 보살피십니다. 여러분은 참새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가을철에 농촌에 떼지어 다니는 참새들은 농부들에게는 어찌 보면 밉게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단 한 마리도 주님이 모르시는 참새가 없다는 겁니다. 30절로 가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라도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를 헤아리고 계시는 거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참새가 있는 곳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참새에게 필요한 것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실까요? 우리 모든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세상의 모든 참새보다 귀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또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32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개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자원함에서든지 아니면 의무감에서든지 주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마치 낮이 지나면 밤이 되는 것처럼 32절 말씀 다음에는 자연히 33절 말씀이 뒤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3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그분을 높이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결코 그분을 부인하고 싶지 않으며 또한 부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34절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거음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평화 지상주의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불의가 억눌려지고 압제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단과 반목을 일으킬 것이고요. 그 사이의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이 모든 세상들이 다 평안하기를 바라죠. 안정하기를 바라고요. 어찌 보면 오늘날 유엔 헌장에 이와 같은 구절들이 삽입되고 있다면 또 어떤 자유주의 설교자들의 생각도 여기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 평화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는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한 악인으로 인해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35절로 3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우리 가운데 좀더 분명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족들은 복음 전파로 인해 불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나누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들,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숙성됨으로 또 헌신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37절 가볼까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고 또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헌신에 관해서는 별로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저를 이야기해 본다면 시몬 베드로와 별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 같은 자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만일 진정으로 그분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고 계시니까요. 39절 봐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의 선물과 육신적인 목숨과를 서로 대조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슬렘권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군데 가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뭐 한두 번이에요. 참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저희 교회 선교사도 간인데 보면 그 전해지는 말들을 보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40절로 42절을 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그분을 미워하였고 그리고 그분께 속한 자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 이르르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인기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분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의인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주님과 구세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넘치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상들이 신실함의 터 위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0장을 끝냈어요. 11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11장, 그러니까 천국 윤리를 반포하셨어요. 또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내보내셨어요. 이제 그들은 큰 길과 골목을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의 온 성읍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떠했어요? 그분의 메시아적 요구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거절이었어요. 이 마태복음 11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루는데 11장 28절로 30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자, 기대를 하시고 이제 1절 말씀부터 들어가 볼까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을 내보내셨던 주님께서도 친히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제 2절부터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기록이 나오는데 따라서 그는 이제까지 갇혀있기는 했지만 마태복음 4장 12절로 지금 11장까지 많은 기간이 흘렀는데 이때까지 갇혀있긴 했어요. 그는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보고받아왔어요. 제자들이 면회오면서 쭉 이야기했겠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펴보았어요. 그래 보고했어요. 요한은 그가 곧 석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즉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절 봐보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게 된다고요. 요한의 질문은 논리정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혹시 가짜 왕이 아니냐고 의심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가 보기에는 예수께서 왕권을 회복하시는 속도가 보니까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질문에 대해 주님의 대답이 참으로 귀한데 11장 4절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대답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 대답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만 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대한 거의 직접적인 인용들이었어요. 즉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놀이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은 광야에서 솟지 않았고 사막에는 시내도 흐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는 아직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메시아의 신임장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요한은 그 메시아의 신임장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주님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요한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우선 7절 말씀을 봐보세요.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떠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대냐? 그런데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갈대를 흔들리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설교자를 좋아하지 않는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기에 교회의 강단이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메시지가 교회 내 어떤 특정 소수의 인물에 적합하도록 맞추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너무나 자주 강단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갈대를 흔드는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8절 이하로 보면 칭찬하시는데 8절을 봐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44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적이 어디 있어요? 고작 약대 토론만을 입고 있었잖아요. 계속되어지는 칭찬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선지자보다 요한은 낫다. 이거예요. 제가 조금 의역을 해봤어요. 그는 선지자였지만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습니다. 계속되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주님은 이 요한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예언된 바로 그 사자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요한은 그런 임무를 띈 사자였어요. 요한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도록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보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가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소개하는 장면이 얼마나 놀랍게 나옵니까? 11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종종 우리는 누가 더 큰 것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논쟁하기를 좋아하잖아요. 큰 사람 아브라함인가? 모세가 더 큰가? 아니 다윗이 더 큰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과거에 어떤 자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세례요한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세례요한보다 훨씬 큰 자들인 천국 백성들을 불러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2절은 그런 면에서 좀 다소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침노는 외부로부터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침노는 외부로부터의 침노와 내부로부터의 침노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모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외부로부터의 침노에 대해서 그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악의 세력은 천국을 멸하려고 애를 쓰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위해 철저히 헌신한 사람들도 역시 천국을 아주 열심히 침노하게 됩니다. 둘 다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서로 맹렬히 침노한다면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한 청년이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한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천국을 위한 내부적인 침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주님께서 특별히 어떤 면을 두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분은 아마 양면을 모두 언급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11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32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